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미국 달라스에 조엘 파레스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다루는 작품은 사람들 안에 있는 편견을,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대비해서 그런 보여주는 작품들을 남기는 그런 작가입니다. 저칭 아메리카라는 그런 시리즈의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인상이 어떻습니까? 좀 험상궂고 뭔가 좀 가까이 가기 좀 그런 힘든 인상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막 인종을 차별할 것 같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 실제는 목사라는 표정이 잘 보이시나요? 혹시 표정까지.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총을 들고 있고 무슨 흑인 빈민촌에 깽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 삼지창 갈퀴를 들고 있고 정원사죠. 히스패닉 계열의. 그런데 이 사람이 포춘에서 선정한 기업 CEO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대비하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볼 때 첫인상, 첫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 사람들을 보게 되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죠. 조지 에이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종이고 똑같은 생각과 신념을 갖고 있고 또 똑같은 피부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오 때까지 편견을 갖기 위한 또 다른 이유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편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을 지적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편견에 잡혀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떠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편견을 어떻게 허물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인데요.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방문했다가 이 고넬료라는 로마 장군을 만났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별 반응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당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거주했던, 주둔했던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센츄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명에서 6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이제 파견 나온 것이죠. 주둔에 있어 사는 사람인데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와 교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레위기서 말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한번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음식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를 하셨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음식 조항을 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데서부터 그들의 생활 습관에서부터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무 제한 없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제물을 먹었던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고 보호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그냥 구분 없이 살았다면 유대인들은 쉽게 이방 문화에 섞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라고 주신 이 음식법을 잘못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 외에 자신들의 생각들을 더 덧붙인 것이죠. 구별됨을 위해서 주신 이 음식법을 다른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는 차별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족속들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히게 됩니다. 식사교제,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이죠. 열방의 복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우고 까다롭게 적용했던 그 음식의 조항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장벽이 세워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음식이라는 음식법이라는 장벽 때문에 가로막힌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야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에 나오는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한몸된 공동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음식법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그런 한몸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음식법 이러한 것들을 무효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서로 교제하며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러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러한 것들은 육체 예법일 뿐이다.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때까지는 유효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성경의 말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코셔를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새 언약, 이제 시작되는 새 언약의 그 구속 역사를 유대인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유대인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에 쌓인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결코 먹을 수 없는 기어다니는 동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당연히 이것을 보고 질겁을 합니다. 이렇게 외치죠.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태까지 이런 것은 먹지도 않았었고 지금도 주님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이르게 됩니다. 15절 이하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안에 있는 그 편견을 허물어뜨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 갖고 있었던 편견,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을 씻어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베드로에게 세 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게 바퀴라고. 이 환상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에 대해서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죠. 이 고넬료도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청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당시에 교제하는 것, 그 집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식탁 교제를 함께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여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놀라는 것이죠. 저들도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저들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내 생각이 틀린 것이구나. 베드로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편견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구별됨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사도의 편견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동안 계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편견이라는 빗장을 먼저 거두어 내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복음으로 세상을 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이방 세계를 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장벽들을 우리는 사실 너무도 쉽게 쌓고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이것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어떤 장벽들을 쌓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괜찮은데 쟤는 괜찮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코셔인데 쟤는 코셔가 아니다. 코셔의 반대말이 트레이프라고 합니다. 코셔는 적당한, 올바른 그런 뜻이고 트레이프는 찢겨진, 동물에게 잡혀서 찢겨진 동물은 먹지 않거든요. 그렇게 구분하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간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까지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절, 오늘 로시아샤나가 이제 나팔을 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절 시작되는 저녁에 저희가 한번 나팔절 분위기가 어떤가, 로시아샤나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동네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우리 같으면 뭐 새해가 됐다, 신년이 됐다 그러면 좀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동네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팔절이 이제 용키프르까지 10일의 기간이 남은 시간이거든요. 10일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 10일이 열흘 동안이 경외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키프르 때까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의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관계 속에서 나의 편견 때문에, 나의 기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을 쌓아뒀던 관계는 없는가?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뒀던 관계는 없는가? 내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지 못해도 그냥 용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던 그런 관계들은 없는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용키프로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너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가 환상을 보았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곳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죠.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베드로는 능히 막아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앞에 베드로의 오래된 편견은 무너져 내렸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구원 역사에 그러한 사용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앞에 많은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은 우리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어떤 문은 열리지 않기를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들을 열고 닫는 실질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함께 열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편견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이방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인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비드 바르다 함께 하는데 우리 절기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사실은 예전 같으면 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기꺼이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저희 가정도 초대해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됐고 그러한 것에 이렇게 함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카레와 잡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셔고요. 함께 또 맛있게 또 식사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세상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열려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새해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가기 원하시는 그러한 영역들, 그러한 공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시겠다 하시면 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볼 때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기로 작정하면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닫기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주목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계획, 나의 편견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